예, 사도행전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2장 오늘은 42절에서 47절 첫 신자 공동체 생활이라는 부분입니다. 44절에서 4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신자들의 생활을 짧지만 아주 강렬하게 전달을 하고 있죠. 지금이라는 시간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는 뭐 좋기도 뭐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조금 무겁기도 한 장면일 수도 있죠. 말 그대로 보자면 신자 공동체 모두가 자신들의 재산과 재물을 모두 팔아서 교회 다 내어 놓은 것으로 보이죠. 물론 뭐 거의 모든 재산과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판입니다. 지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일단은 하고 있죠. 거의 어떤 근대에 나타났던 그 뭐 사상 가운데 공산주의의 어떤 개념의 거의 실천이라고 볼, 물론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 정도로 볼 정도로, 그래서 어떤 사상도 이러한 초대교회의 자발적인 실천을, 그 안에 어떤 인간들의 어떤 사상 안에서 발현하지는 못했을 정도로 초대교회가 거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초대교회 신앙의 힘이 강력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면 이걸 읽을 때마다 맨날 불편해야 되는가? 초대교회 신자들은 전부 다 내놨다는데, 근데 뭐, 저도 못 그러고 있는데, 이게 하여튼, 그럼 이걸 갖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래서, 물론 변명을 만들기 위해서 성서를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어떤 시대와 장소에 어떤 특별한 면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찾아서 봐야죠.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구약을 보면 좀 잔인하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전쟁과 전투가 일상인 지역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뭐 전쟁이라는 것은 저 먼 곳의 이야기, 되게 일상을 거의 평화롭게, 어떤 의미에서는 평화가 너무 심해서 무료하게마저도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는 이곳에서 그런 구약의 어떤 시점을 보면 잔인해 보입니다만 전쟁과 전투가 일상인 사람들에게 구약을 읽으라면 구약이 그렇게 잔인하게 다가올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시간과 장소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서는 또 몇천 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고 그 시간대마다 특별한 어떤 그 시대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특징들을 찾아내고 그 개별성을 좀 개별성과 보편성을 분리시킨 다음에 그 시대에 갖고 있는 보편성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작업이 되죠. 근데 그 개별성이 보편성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도행전 이 얘기,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다 바치는 게 그 시대의 개별성이 아니라 그 어떤 시대적인 보편성인 것처럼 생각할 때 오해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뭐, 어떤 뭐 사람들은 이걸 일부분을 읽고 나서, 아니, 초대교회 신자들도 이렇게 신앙이 깊어서 전 재산 갖다 바쳐, 니들은 왜 안 갖다 바치느냐, 니들의 신앙은 초대교회 교우들만큼 안 되는 거다, 라고 막 질책하면서 갖다 내놔라 하면 어쨌든 논리적으로는 성립이 되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초대교회가 가지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보겠습니까? 예수 조기 재림설이라는 당시의 신앙의 분위기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여기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곧 오신다라는 개념은 진짜 빠르면 뭐 한 달 안에, 빠르면 진짜 일주일 안에 이런 느낌. 정말 늦어도 내가 죽기 전에, 이건 뭐 나중에 이제 그렇게 간 겁니다만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라는 개념입니다. 시간상으로.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곧 오신다는 것은 인간의 시간 개념이 되죠. 그러니까 믿고 있는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죽음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는 부활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죠. 죽음이 하나의 멸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승천해야 내가 산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지만 그게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그 개념이 그 신앙의 어떤 모습이 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십자가가 우리는 지금 설명을 교리를 많이 듣고 많이 배워서 이제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행위, 그리고 우리는 죽더라도 죽는 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연결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 잘 생각해 보시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체험했긴 합니다만 그게 바로 죽음을 이기는 하나의 사건으로는 받아들여져 있지 않은 겁니다. 교리가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전히 죽음이라는 거는 멸망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죽음이 오기 전에 내가 승천을 해야 내가 부활하겠구나, 예수님 따라서 부활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특징들을 뽑아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죠. 그래서 그 곧 오신다라는 것은 어쨌든 내가 살아있을 때 정말 늦어도 죽기 전이고 이 죽기 전이라는 건 각자마다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할아버지도 저 할머니도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받기 때문에 저 할머니 저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예수님 오실 거야. 그러면은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각자마다의 시간이 다른데 저 사람도 그 십자가 사건 하는 예수님의 그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는 올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은 자신들이 곧 하늘로 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해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떻습니까? 방해가 될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재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불편하겠구나. 재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셈을 할 때 아, 너는 그 재산을 지고서 아무것도 안 나누니? 조금밖에 안 나누니?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해가 될 뿐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이런 모습이 잠시 잠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시기에 잠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모두 가져다 바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잠시 가능했다라는 거죠. 이런 반문도 할 수 있겠죠. 초대교회의 순수한 모습을 편애하는 해석이 아니냐?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 조기 재림설은 결국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기 시작하면서 안 죽었겠습니까? 죽었겠죠. 고민거리가 되고 결국 그 고민 안에서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뭐 고린토서인가요? 데살로니카서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서 바울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사도도 마찬가지고 되게 설명을 합니다. 왜 안 옵니까?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사도는 하느님에겐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얘기도 보셨죠. 서간에서 또 바울사도도 죽은 이들이 먼저 선택받을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먼저 예수님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죽음이 멸망이 아니다 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그거를 이제 설명을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기도해서 신학적인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아직 그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이끄는 모습들을 서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초반에나 하여튼 뭐 재산을 갖다 바쳤다라는 모습이 있지 그 이후에 바오로 서간, 가톨릭 서간 뭐 어느 서간에서도 재산을 다 갖다 바쳤다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바오로 사도가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선교 여행을 할 때도 예루살렘 모 교회를 위해서 성금을 하고 있죠. 성금할 때 바오로 사도가 전 재산 다 갖다 바쳐라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벌써 그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위기가 사라지고 나서 예수 조기 재림설이 예수님의 재림과 인간의 물리적인 시간을 합해 놓은 교리입니다. 조기 재림설은 인간의 개념에 있어서 예수님이 당장 올 것이다라는 그 조기 재림설이 교우들의 어떤 죽음 속에서 줄줄이 이어지는 죽음 속에서 이제 옅어져 가면서 이 전 재산을 갖다 바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모습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초반에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서간들의 내용과 이후의 교회의 모습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나는 막 전 재산을 못 바치는, 이 못 바치는가 어떻게 하지의 고민도 의미가 없고, 또 어떤 사목자나 다른 종파의 지도자가 사도행전의 이 모습, 초대교회는 이렇게 전 재산을 갖다 바쳤는데 당신들은 뭐하고 있냐라는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로 이렇게 사용한다면 그 논리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껍데기를, 껍데기라고 하니까 쓸모없는 게 아니라 그 껍데기도 중요하죠. 껍데기를 통해서 그 사건에 담긴 진리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리와 그 진리를 감싸고 있는 그 껍질 부분을 잘, 뭐 완전히 100%는 우리가 구분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그걸 어떤 구분하고 그 안에 담긴 성사성 진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서를 보고 또 공부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4장 32절에서 37절 초대교회의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32절 보면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어쨌든 뭐 이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런 시각은 아주 중요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그 찬미하라, 찬미받으소서라는 그 외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인류의 공동유산이라고요. 단지 법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아니기도 합니다만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사유재산이라는 인정받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느님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영원히 내 것은 없잖아요. 몸조차도 영원히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고 나면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다룰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로지 남는 것은 영혼밖에 없고, 영혼조차도 하느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내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인류의 공동유산이다, 공공재이다라는 그 개념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갖다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 아무리 넓은 땅이 네 것이라 하더라도 그 땅을 네 마음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인류의 어떤 공익을 위해서, 공공성을 위해서, 연대성을 위해서 항상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쓸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그 충분히 이 공동으로 소유하였다라는 그 사도행전의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보편성이죠. 그래서 단지 앞 이야기도, 제 이야기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이야기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소유한 게 아무 의미가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각자가 법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은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내 게 아니죠. 하느님의 것이고, 그래서 모두의 것이라는 입장에서 내가 가진 것을 또 나를 위해 쓰기도 합니다만 또 공익을 위해서, 또 공공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갈지를 항상 고민을 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생활 상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은 이 같은 내용을 위에서도 언급했는데 또 밑에서 또 두 번 반복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생활상을 언급하는 것은 다음에 나올 이야기가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 대한 배경으로 초대교회 생활상을 한 번 더 언급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이제 대립되는 이야기죠. 아나니아스와 사피라라는 그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초대 공동체 분위기가 이랬는데 이 부부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 부부의 죄악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명암을 뚜렷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